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오늘 본문이 짧으니까 세 절밖에 안 되니까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28, 29, 30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수요일 저녁에는 앞으로 주님의 쉼을 위한 초청이라는 토픽으로 한 7주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안 바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내용을 가지고 한 7주 정도 하려고 하니까 오늘이 첫 주니까 앞으로 6주 정도는 계속 쉼을 위한 초청이라는 토픽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초대받았던 것 중에 정말 기억에 오랫동안 남을 만한 초대, 야 정말 좋았다 이런 초대가 또 있을까? 어느 초대였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어떤 일로 여러분을 초대한 일이에요? TD가 가장 기억에 남는 초대였다라고 우리 김정숙 권사님이 세상적으로 화려한 초대가 혹시 있었나요? 저는 LA에서 교회를 섬길 때 제가 섬겼던 구역에 한 집사님 딸이 시집을 가는데 어디서 했냐면 캘리포니아를 가면 데나포인트라는 비치가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비치고 정말 비싼 동네거든요. 거기에 호텔이 The St. Regis Monarch Hotel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결혼식을 하면서 제가 결혼식 대표 기도를 맡아서 초대받아서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호텔 사진 몇 개를 가져왔거든요. 보여드릴게요. 데나 포인트에 이런 호텔입니다. 중간에 풀장이 있고요. 또 한 장 더 골프장까지 딱 펼쳐져 있는 멋진 동네죠. 집사님 딸이 영국에 유학을 갔다가 공장님의 아들과 사귀게 됐습니다. 그냥 청년을 사귀었던 게 아니라 영국 공작의 아들과 사귀게 됐는데 정말 놀라운 것은 여기서 결혼식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결혼식 하기 전에 2주 전부터 영국에서 친척들, 친구들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먹고 자고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제가 결혼식을 끝나고 집에 가서 이 호텔 웹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하룻밤에 어느 정도 하는지. 그런데 1박은 받아주지도 않더라고요. 최소한 2박 3일이고 가장 싼 방이 얼마일까요? US 달러로 500불. 뭐 비싼 방은 만 불이 넘더라고요. 저런 호텔에서 여러분 한 2주 정도 비행기 값 다 대지고 친구를 불러서 머물고 먹고 쉬면서 결혼 준비를 하고 저기서 결혼식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여기에 초대받아 왔다라는 것만 해도 참 좋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귀한 초대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초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어떠한 초대장보다 어떠한 초대보다 더 귀한 초대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주님의 초대가 없었다면 주님의 예배당으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내 차 몰아서 교회를 온 것 같은데 이곳 아버지 집은 예배당은 주님의 초청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올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초대입니다. 쉼을 향한 주님의 초대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있기 바로 앞부분을 보면 우리가 한 구절을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23절과 24절 주님이 우리를 주님의 쉼으로의 초청 이전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23절 24절 다 한번 읽어봅니다. 뒤에 나와 있습니다. 말씀이 시작.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하시니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어느 지방에 하신 거예요? 어느 도시에 하신 거예요? 가버나움에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공생애 3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소라고 하면 어디입니까? 가버나움이거든요. 우리 주님의 베이스 캠프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사역을 하시고 결국 돌아오셨던 곳이 어디예요? 주님의 고향인 갈릴리가 아니었어요. 가버나움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셨던 곳도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벳사다 언덕에서 주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군중들이 배고파서 가다가 쓰러질까봐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던 것도 결국 가버나움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을 때 우리 주님이 치유해 주셨던 것도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셨던 책망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주님이 어떤 책망의 말씀을 주십니까?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가 더 쉬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소돔 땅에 이런 많은 기적과 가르침을 주었다면 오늘날까지 소돔이 멸망당하지 않고 있었을 거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소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제약으로 관연한 땅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유황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진 곳이 소돔과 고모라인데 우리 주님이 가버나움이 이보다 더 심하게 심판을 받으실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2주 전인가요? 목요예배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좌우의 날선 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양날이 뭡니까? 한날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책망의 심판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동일하게 칼날을 예리하게 세워야 되는 날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의 날도 동일하게 날카롭게 세워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 날을 다 세우는 겁니다. 자,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버나움을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을 받고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 심판의 말씀을 날카롭게 세웠다면 이제는 뭘 세워야 되겠어요? 위로와 격려의 날도 날카롭게 세워야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심으로의 초청이에요. 2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우리 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서 한 단어가 우리에게 딱 띈다면 뭐예요? 쉼이라는 단어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즘 참 바쁜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돈이랑 시간은 여유가 다 없다고 해요. 다 바쁩니다.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 갈래비가 학교 갔다 오면 저한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Daddy, are you busy today? 오늘 바빠? 설교 준비하느라고 바쁜지 신방 가느라고 바쁜지 일단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바쁘냐라는 질문이에요. 뭐 하고 싶어서? 같이 나가서 놀자라는 거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바쁜지 물어봅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제게 목사님 참 바쁘시죠?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이 심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 단어인지 모른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한 심으로의 초청이 어떤 초청입니까?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어두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초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 앞에 길을 열어주시는 초청이 바로 우리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는 초청이 바로 우리 주님의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저도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떠올릴 때마다 항상 이 찬양 가사가 떠올라요. 우리를 쉼으로 초청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모습 같은 것. 잃어버린 양을 찾으셔서 그 기쁨으로 목에 메고 돌아오는 그 선한 목자의 모습. 바로 우리를 쉼으로 초청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 인사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사 표현이 뭔지 아세요? 식사하셨습니까? 아, 그건 옛날이고. 잘 주무셨습니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네요. 잘 주무셨습니까? 가장 많은 인사 중에 하나가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주일날 설교 끝나고 나면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만큼 많이 듣는 인사가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10년 넘게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하비칸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이 미국에서 와서 한국에서 10년 정도 있으면서 그분의 사역의 타겟은 일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누구냐면 바로 이 청량리에 있는 창녀들, 버림받고 상처받은 그 영혼들을 향한 그분의 이 마음의 뜨거움이 있어서 한국을 찾았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사역을 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인사가 이거였대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걸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할까? 의미상은 알겠는데 영어로 번역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을 애쓰고 힘써서 했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You suffer much. 고생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국으로 돌아가서 신학교에서 실천 신학을 가르치면서 한국 이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수업 끝날 때마다 등을 탁 가로잡으면서 You suffer much.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에 간증 책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수고하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는가 보다. 그래서 인사 때도 수고했다, 고생했다라는 인사를 하는 것 보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이 쉼으로의 하나님의 초청, 주님의 초청, 복음의 초청을 그렇게 잘 받아들이는 게 아닐까. 선교사님은 그렇게 간증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이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이곳을 지나가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안 찾아도 됩니다.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제가 읽을게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리고 사마리아를 통과하는 동안에 주님이 만났던 사람, 사역했던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에요. 바로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입니다. 자연스럽게 수가성 여인과 우리 주님의 대화가 시작을 하게 되고 우리 주님이 이 수가성 여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겠다. 여러분, 이 여인이 언제 하루 동안에 몇 시 정도에 물을 길러왔습니까? 정오입니다. 정오. 낮 12시에 해가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이스라엘 그 사막 기후에 어느 누구도 12시에 물을 떨어오지 않습니다. 해가 질 무렵인 4시 반에서 6시 사이에 물을 떨어오지 정오에 뜨거운 햇살이 내릴 때는 정오에는 오지 않는데 그때 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태양빛보다 자기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빛이 더 뜨겁다라는 거, 더 따갑다라는 거, 그거 견디기 힘들다라는 거, 자기 뒤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 더 견디기 힘드니까 아예 사람들이 찾지 않는 그 시간에 찾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여자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는 거예요. 이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해 주는데 우리 주님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죠. 이 여인이 지금 동거하고 있는 남자 이전에 몇 명의 남자들이 있었어요? 다섯 명의 남자가 있었어요. 내 인생에 여섯 명의 남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알겠죠. 얼마나 수고하고 고된 인생인지. 한 사람하고 살기도 힘든데 여섯 사람이랑 산다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이겠냐는 거예요. 주님이 만난 수가성 여인이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무엇을 하냐면 아주 상징적인 행동을 하나 합니다. 뭘 합니까? 자기가 가져왔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물동이는 뭔데요? 이게 바로 내 무거운 인생 짐이거든요. 사람들 피해서 와서 짊어지고 가야 될 무거운 짐인데 그걸 던져버렸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주님을 만난 후에 내가 짊어지고 내 혼자 짊어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했다고요? 주님 앞에 내려놓았다라는 것.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에 나왔다라는 것은 내가 짊어지고 있는 그 무거운 짐, 나 홀로 짊어졌다 생각했는 그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초대인들 간에 VIP석이 다 있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VIP를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초대를 보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28절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어떤 단어가 강조되어야 돼요 저기서?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다라는 단어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다라는 사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초대장이 다 보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초대장이 정말 내게 중요한 초대장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뭡니까? 저 조건이 바로 제일 앞에 있잖아요.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이 초대를 왜 받습니까?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 독일은 좀 덜 하더라고요. 미국만 해도 이 정크 메일이 얼마나 많이 날라오는지 몰라. 필요 없는 메일들이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오픈하라고 날라오는 것, 아니면 뭐 식당에서 날라오는 메일, 한 일주일에 메일만 한 이 정도 쌓이는 것 같아요. 가져와서 대부분이 필요 없어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혹시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초대를 받았을 때에 이 초대가 내게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초대에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왜? 초대장은 누구에게 보내준 거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보내졌기 때문에.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들의 기도를 비교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감사합니까? 자기들이 토색하는 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불의한 자들과 다르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늠하는 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게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구별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가지 기도가 더 나옵니다. 자기들의 행위 때문이에요. 내가 일주일에 두 번 금식하는 것과 그리고 십일조를 드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기도를 드리고는 있는데 너무 당당하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는 것을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너무너무 당당한 거예요. 자기는 의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초대가 있어도 그 초대를 받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초대장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 초대장을 바로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나 세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가슴을 치면서 죄인됨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초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내가 짐진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짐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죄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인간의 죄성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이 이야기가 떠올라요. 옛날에 이 필리핀에서도 IMF가 터졌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필리핀 정부가 하나 이 프로젝트로 내놓았던 게 뭐냐면, 여러분도 아시지만 필리핀은 아열대 지방이잖아요. 그래서 벌레들 사이즈가 아주 큽니다. 특별히 바퀴벌레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우리 이 집게손가락보다 더 커요. 그런데 이게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닌다라는 사실이. 그때 이 정부가 뭘 원했냐면 이 바퀴벌레 박멸 작전을 핀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일을 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바퀴벌레 100마리를 잡아오면 US 달러 일부를 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 IMF가 터졌을 때 필리핀에서 아주 크게 계속적으로 부흥해 갔던 한 회사가 있습니다. 남들은 다 망해 가는데 이 회사만 계속 공장 부지를 사고 공장을 늘려 간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CNN에서 들려왔던 이 회사에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바퀴벌레를 키우는 공장이었습니다. 나라는 바퀴벌레 없애려고 하고 있고 이게 돈이 된다고 하니까 한 회사는 바퀴벌레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바퀴벌레 생산하고 바퀴벌레 잡아가지고 정부에 가져가서 돈을 타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 이게 우리 죄성이라는 거죠. 죄성. 아니 해야 되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쉽게 눈을 감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가끔 늘 그렇지는 않지만 유혹될 때가 있거든요. 어디 마켓을 가서 한 십몇 불이 나왔어요. 저는 20불짜리를 줬는데 캐시아가 제가 100불짜리를 준지 알고 돈을 많이 바꿔줄 때가 있어요. 그때 가슴 안 뛰는 분 계세요? 다 뛰잖아요. 이걸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얘가 실수로 주는 거니까 받아와야 되나? 저는 목사 되고도 그대로 받아온 적이 있기는 있어요. 내가 주여 해야지 왜 권사님이 주여요? 네, 그럴 때 다 있거든요. 우리도. 이게 우리 죄성이라는 거. 우리 인간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초대가 내 인생의 필요가 없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 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일레에서 섬겼던 최홍주 목사님이 우리 인간을 우리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마치 이 인형 연극을 보면 줄에 인형이 달려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손으로 움직이면 인형이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걸 사람이 그 인형 줄 묶여 있는 걸 내리기만 내려면 어떻게 돼요? 그 인형은 힘없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줄에 묶여 있는 동안은 우리가 서 있는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금방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가 떠나면 우리 몸은 죄악을 대량 생산해내는 공장이 된다. 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우리 인간을 너무너무 잘 보신 것 같아요. 은혜가 떠나면 우리 몸은 죄악을 대량 생산해내는 공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서 떠나가지 않게, 주의 성령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가 돌아온 건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짐은 다 죄로 인해서 오는 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이 뭡니까? 여러분이 이것 하나 내려놓고 싶은 짐이 있다면 무엇이냐라는 것. 여전히 여러분에게 우리 인생에서 정복되지 아니한 죄가 있다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죄가 있다면 무슨 죄입니까? 욕심입니까? 인간적인 욕망?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중심적인 생각?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내 고집?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가지예요. 주님의 초청에 응할 수 있는 자는 두 사람입니다. 내가 무거운 짐을 졌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그리고 내 스스로는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거운 짐을 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 무거운 짐 내 스스로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짐을 내려놓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반주자 나와서 반주를 좀 해주시고요.